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추가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백악관은 25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베네수엘라에 점증하는 독재 통치에 대응한 새 금융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재는 베네수엘라 부채의 거래를 금지하고 정부와 국영 석유 회사가 미국인이나 미 은행들의 새로운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백악관은 마두로 독재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식량과 약품을 빼앗고 민주선거를 통해 당선된 야당 의원들을 투옥하며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부패한 관리들에게 오히려 보상하고 이들을 부자로 만들며 다음 세대에겐 엄청난 부채를 안기며 부담을 던져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실정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과 반정부 시위로 전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2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두 장관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2시간 동안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키로 했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이룰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다음 달 열릴 한러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두 나라 간의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의 모든 사안에 관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VOA에 미국이 오는 30일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철우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한국 정부에 30일까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로건 대변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국방의 최선의 추가 수단임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장소인 경상북도 성주기지엔 현재 사드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와 X밴드 사격통제 레이더인 ANTPY2 화력통제 장비 등이 반입된 상황입니다. 로건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가동해왔다며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한국을 방어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한편 25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 영향 결과가 28일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환경 평가를 마치면 임시 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뇌물 공여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미화로 3,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이같이 뇌물을 공여한 건 삼성을 물려받기 위한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더불어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상실감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연간 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3,050억 달러에 달합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25일 늦게 미 남부 텍사스주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지역 당국과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비는 최고 풍속 177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멕시코만에서 북상하고 있으며 이날 자정쯤 텍사스 해안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센터는 특히 하비가 이미 3급 허리케인 수준에 달했다며 상륙할 때는 풍속이 200km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은 아주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당국과 주민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허리케인이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스턴과 주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고장나거나 유행이 지나버린 물건, 버리자니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자리만 차지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 일쑤죠.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재활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더불어서 큰 의미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처리 방법이 될 텐데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일본 도쿄시가 역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선수들의 시상에 쓰일 메달 제작을 위해 낡거나 고장나서 못 쓰는 손전화기나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 가전제품 속의 금속을 재활용해서 메달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수여될 총 5천여 개의 메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전화기 약 2천만 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쿄시는 당신의 손전화기, 카메라, 컴퓨터가 영광의 메달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는 표어를 제작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올림픽 도시들은 여러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메달을 제작해 왔는데요. 이번 올림픽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00% 재활용 메달이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폐기물도 줄이고 또 비용도 아끼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8도, 신의주 16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역시 16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고요. 함흥 14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5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시 갤러거의 노래인데요. Pick Any Small Town 함께 감상해 보시죠.
everybody sings about. We'll pick any small town anywhere on the map. It's what we are, that's where we're at. That's where we'll be the day they lay us in the ground. That's where we pray, what do we believe? Where those roots of ours run deep. Where them homegrown boys and girls can still be found. Pick any small town. Sign on the side of the road, a ribbon on the tree till the troops come home. We're a line in the water, waiting on a bass to bite. Yeah, we're a hand-me-down Chevy that Grandpa drove. Front porch swing where time ticks slow. We're a hidden piece of heaven most folks drive right by. Pick any small town anywhere on the map. It's what we are, that's the way we. Where we pray, what do we believe? Where those roots of ours run deep. Where them homegrown boys and girls can still be found. Well, pick any small town. Comes mixed with dust, where the way it is the way it was. Pick any small town anywhere on the map. That's what we are, that's where we're at. That's where we'll be the day they lay us in the ground. That's where we pray, what do we believe? Where those roots of ours run deep. Where them homegrown boys and girls can still be found. Yeah, where them homegrown boys and girls can still be found. I'll pick any small tow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기술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등의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전화통화 소식, 또 베트남의 소비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산 제품을 꺼리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받았다고요?
네, 올해 초에 탄핵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재임 당시 이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미화로 약 3,85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 횡령과 함께 국외 재산 도피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2년형보다는 형량을 줄여서 5년형을 판결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고위 간부들도 함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네. 자, 삼성 측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요?
예, 사실상 삼성그룹 총수가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경우 지난 1995년과 2007년 비자금 조성 문제로 두 차례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오늘의 선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것 생각하니 암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곧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예, 자 세계 각국에서도 이 선거 공판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미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보수적인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던 한국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순간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전쟁 이후 나라를 가난에서 건져내는 데 기여했지만 정부와 법원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고요. AP통신은 이 관련 사건에 대한 한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자세하게 전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게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거대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은 것에 초점을 맞췄군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판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거대 기업에 약한 처벌을 내렸던 역사를 깨뜨린 거라고 적었습니다. 영국신문 가디언의 경우 그동안 한국에는 3-5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3-5법칙이란 이 재벌 총수들이 무슨 일로 기소되든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징역 3년에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는 집행유예 5년이 한계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5년간 감옥에 머물도록 판결해서 그간의 관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네. 자,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았으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주요 외신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 부회장의 실형이 뇌물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삼성, 박 전 대통령은 삼성뿐만 아니라 이 대다수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형량에 비춰서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처벌이 약하다는 쪽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섰던 이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5년형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법원이 재벌 앞에서 움츠려드는 모습을 재현한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국회 측의 소추위원이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죄 판결에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보수단체인 육사 총구국동지회의 이대훈 부회장은 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뇌물로 간주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금요일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금요일 네 번째 전화통화를 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두 정상은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삼각 공조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는데요. 한일 과거사에 관한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베 일본 총리가 우려한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0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당시 끌려가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노역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견 직후에 일본은 지난 1965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 당시 맺은 청구권 협정 그리고 또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된 문제라고 즉각 반박했고요. 아베 총리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네. 자, 아베 일본 총리가 제기한 이의 내용은 뭔가요?
네, 일본 언론이 전한 금요일 양국 정상 통화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징용공 발언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다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안을 비롯해서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다만 이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두 나라의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정상의 시각차가 드러난 청구권 문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군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번 회견에서 양국 간의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해서 노동력을 활용한 회사들의 민사적인 보상,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강조했는데요. 또 성적으로 착취당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문제 역시 1965년 양국 국교 정상화 당시 맺은 청구권 협정 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새롭게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의 이런 문제 제기가 앞으로 이란 간 중대한 현안이 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1980년대 베트남 공산당이 시장 경제를 도입한 이래 베트남 경제는 그간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왔는데요. 더불어서 베트남 소비자들의 힘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자문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베트남은 전체 인구 약 9,300만 명의 3분의 1 이상이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 수출이 베트남의 부유층 확대에 일조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경제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돈 씀씀이는 커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상품을 꺼리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제품은 질이 떨어지고 쉽게 고장이 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베트남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중국산 제품보다는 다른 나라 제품을 더 찾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베트남 소비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제품은 어느 나라 제품들입니까?
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소비자들은 일본산 제품을 최고로 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제 스쿠터라든지 가전제품들은 항상 인기 있는 제품들이고요. 또 한국산 식품과 가전제품들도 베트남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베트남과 중국의 정치적인 관계도 베트남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좀 꺼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나라들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입니다. 양측은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지난 1974년과 1988년에 이 두 차례 이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벌인 적도 있고요. 베트남은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국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자국 영토인 파라셀 군도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역사적인 이유 등을 들어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 해역이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이고요. 양국은 또 1979년에도 국경 분쟁으로 약 한 달 동안 육상에서 전쟁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4년에는 베트남에서 반중국 폭동이 일어나서 2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도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국 여전히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트남 언론 매체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수출과 수입을 다 합쳐서 대중국 교역 규모는 약 255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소비자들은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베트남에는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수출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생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중국산 제품 때문에 베트남 상인들이 전통 재래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내무부가 현재 정해진 국가기념물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특정 기념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8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새로운 약물 사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지난 수년간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내용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무부가 그동안 국가 기념물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이 목요일 국가기념물 변경에 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는데요. 현재 지정된 국가기념물을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념물의 범위를 줄일 것을 권고했고요. 사냥이나 낚시 등 일반인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석유나 게스 시추, 광산 개발 등 일부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내무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에 따른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기념물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무부가 27개 국가기념물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국토를 국가기념물에 지정한 것에 대해 막대한 연방 영토를 차지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요.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주와 주민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와 또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 행정 명령이 나왔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자원 개발과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념물 범위 내에서는 자원을 캐내거나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는데요. 환경보호운동가들은 환영하는 일이지만 지역 정치인이나 주민들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키 내무장관은 국가기념물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을 개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국립공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국가 기념물과 국립공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국가 기념물은 아름다운 자연이나 역사적 또는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데요. 국립공원과 다른 점이라면 규모가 좀 더 작다는 점입니다. 또 국립공원은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국가기념물은 대통령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임 대통령들이 지정한 국가기념물들을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축소를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내무부가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념물이 축소 대상에 올라 있는지요?
네. 징키 장관이 구체적인 기념물을 언급하진 않아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앞서 하지만 징키 장관은 유타주에 있는 베어 시어스 국가기념물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언덕 두 개가 곰의 귀처럼 서 있다고 해서 Bears Ears란 이름이 붙은 곳인데요.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그 외에 역시 유타주에 있는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티, 이 메인주의 캔다딘 숲 등이 축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징키 장관이 보낸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환경운동가들은 국가기념물 지정이 철회될 것을 우려해 왔는데요. 이번에 철회되는 것은 없으니까 일단 최악의 사태는 면한 것인가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베어시얼스 지역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미국 원주민 인디언 단체는 만약 베어시얼스 국가기념물 범위가 조금이라도 축소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에 대비해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 베어시얼스 국가기념물 지정 철회 운동을 벌여왔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노렐 하원 의원은 좋은 타협안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18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 목요일 저녁에 53살 백인 남성 마크 어세이 씨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진 어세이 씨는 지난 1987년에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30대 흑인 남성과 20대 중남미겔 혼혈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미국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백인 남성이 흑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사형 집행이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가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지금까지 사형 집행에 사용된 일이 없는 새로운 마취제 애토미데이트가 처음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용은 이 약물 주사 방식으로 실시됐는데요. 약물 주사 처형에는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하는 마취제와 신체를 마비시키는 약물, 또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 이렇게 이 세 가지 약물이 사용되는데 그중 첫 단계에 이 새로운 약물이 사용된 겁니다. 플로리다 주 교정국은 이날 사형 집행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이 미국에서 약물 주사 처형에 사용되는 이 약물을 놓고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사형 집행이 널리 사용됐던 미다졸람이란 마취제가 있는데 자, 이약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사형수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다졸람 사용이 잔인한 방식의 처형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이란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사형 집행용으로 미다졸람 공급을 거부하면서 약물을 구하기가 힘들게 됐는데 이번에 플로리다 주가 새로운 마취제 사용을 시도한 겁니다.
네. 이 새로운 약물 사용에 대한 저항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어세인 씨의 변호인들은 애터미데이트를 사용했을 때 환자들에게 고통을 일으킨 일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어세인 씨가 고통이 느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 약물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플로리다주의 사형 판결 방식을 놓고도 문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과거 플로리다주에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아니라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은 이 같은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플로리다 주의회는 사형 판결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 건강보험회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사가 1억 7천여 건의 청구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간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관련 연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의사와 환자들이 항생제 사용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또 과도한 항생제 사용으로 강한 내성을 갖게 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앞서 비슷한 내용의 정부 보고서도 나왔었죠?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 항생제 처방이 줄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CDC는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의사들이 외래 환자에게 처방하는 항생제 비율이 5% 줄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측의 조사 결과는 그 폭이 더 큽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외래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항생제 처방률이 차이를 보인다고요?
네. 이번 연구는 65세 이하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이 환자의 처방전을 분석해본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층의 감소율은 9%였으니까 큰 차이를 보인 건데요. 특히 신생아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환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항생제 처방이 높은 지역은 주로 미국 남부와 동부 내륙 지방으로 이 동북부 해안 지역이나 서부 해안 지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습니다. 가장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지역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와 엘라베마, 아칸소주였는데요. 하지만 이들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에서 조사 기간 항생제 처방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항생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항생제 중에서도 광범위한 약효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를 박멸하고 또 내성이 생기기 쉬운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항생제를 처방받은 외래 환자 5명 중 1명은 이런 광범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CDC 조사 결과에서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외래 환자의 약 3분의 1은 항생제 처방이 소용없는 경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감기나 호흡기 질환의 경우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도 항생제가 처방됐다는 거죠.
예. 자, 하지만 이 항생제 처방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 항생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뭐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측은 이번 연구 결과는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광범위 항생제 사용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항생제 남용과 관련해 여전히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텔레비전 생중계 연설을 통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년 전에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파병을 시사한 것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쟁의 도화선이 된 9.11 테러.
It appears that there is more and more fire and smoke enveloping the very top of the building and As fire crews, oh my God!
That looks like a second plane.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테러 분자들이 미국 여객기 넉 대를 공중 납치해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 외곽의 국방부 청사 등을 공격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무려 3천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가득 태운 비행기가 뉴욕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건물에 그대로 돌진해 폭파되는 모습은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 끔찍한 공격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주도로 감행된 걸 밝혀내고 아프간 정부에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아프간의 당시 탈레반 정권은 이를 거부합니다.
아프간과의 전쟁 돌입.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9월 18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무력 사용 승인 결의안에 서명하고 아프간과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미국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0월 7일 미국은 영국의 지원 속에 Operation Enduring Freedom, 줄여서 OEF, 항구적인 자유작전이라고 명명한 군사작전을 공식 개시합니다.
탈레반의 퇴각과 UN의 개입.
군사작전 개시 한 달 만에 아프간 북부 도시 마자르이 샤리프를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주요 도시들을 속속 함락시켰고요. 아프간 동남쪽 토라보라 산악지대에서 2주간의 격전 끝에 칸다하르까지 장악하면서 2001년 12월 탈레반 정권은 붕괴합니다. 유엔도 독일 본으로 아프간 파벌들을 초청해서 적극적인 중재에 들어갔는데요. 이 본회의에서 아프간 파벌 대표들은 파슈툰족 출신인 카르자이를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하고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도로 국제평화유지군을 아프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합니다.
반전 세력들의 계속되는 공격.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한창일 때 9.11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카에다 주요 지도자들은 산악지도로 피해서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던 전쟁은 종족 간의 유혈 충돌로 비화했고요. 아프간 전역은 전쟁 전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미국과 연합군은 2002년 3월 지상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아나콘다 작전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은 미군 2,000명, 아프간군 1,000명이 투입된 대규모 첫 지상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중대 전투 종료 선언과 아프간 정부 수립.
2002년 6월 아프간은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카르자이 과도 정부 수반이 임시 정부의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아프간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 무렵 미국 의회도 아프간 재건과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8개년 계획으로 380억 달러 지원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5월 1일 도널드 럼스펠즈 당시 미 국방장관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하고 미국의 중대 전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반면 나토의 역할은 보다 확대되는데요. 수도 카불을 중심으로 벌이던 국제평화유지군의 활동 영역도 더 확대됐고요. 병력도 초기에 5,000명에서 나토 28개 회원국을 포함해서 42개 나라 6만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프간 사상 첫 국민 투표와 빈 라덴의 재등장.
2004년 10월에 아프간 국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카르자이 임시 대통령을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새 아프간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오사마 빈 라덴이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자지라에 등장해서 부시 정부가 9.11 테러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나라를 재건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이를 입증하듯 카르자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아프간에 계속된 혼란.
2005년 10월에는 전국에서 600만 명이 참가하는 총선까지 치르지만 아프간의 전국은 쉽사리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비롯한 유혈 참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외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27건이었던 테러 공격이 2006년에는 무려 1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제사회 연합에도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나토는 2008년을 목표로 아프간군에게 임무를 이양하기로 하고 철수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합니다.
오바마 정부와 아프간 안정화를 위한 새 전략.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9년 8월 기준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은 6만 명에서 6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미군은 파키스탄에 은신 중이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Today I'd like to update the American people on the way forward in Afghanistan and how this year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의 압박을 받아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의 사망을 기점으로 2014년 말까지 전 병력을 거의 철수시키고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발표하는데요. 하지만 아프간의 치안이 나아지지 않자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철수 일정표를 다시 발표합니다. 아프간에 남아있는 9,800명 병력을 2016년 말까지 5,500명으로 줄이는 등 단계별로 철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8,400명을 잔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잔당 세력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까지 늘면서 아프간의 치안이 여전히 불안한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프간 전략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집권 전인 지난 201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두고 돈 낭비라고 비판했고 2013년에도 아프간에서 미군 병력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지역의 안보가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아프간 전략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weary of war without victory.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승리 없는 전쟁에 지쳤다면서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추가 파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레반 세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새 아프간 전략에 대한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두고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옳은 결정이고 마음이 놓인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구체성 없이 의구심만 키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밖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미군의 도움 없이는 탈레반 잔존 세력과의 전투에 버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프간 정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미군과 함께 현지에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략을 반겼습니다. 반면 탈레반 은신처 제공 의혹을 산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이 위협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탈레반도 미군이 구체적인 철군 시한을 제시하지 않으면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아프간 전쟁 비용은 8,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그동안 1,800명이 넘는 미군 병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nose. On the nos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n the no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잠깐 아침 먹을까?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그러고 싶은데 고객과 미팅이 있어. 정확히 7시에 도착할 거거든. 이라고 하자 저는 Oh, no problem. We can grab breakfast next time. Hey, 괜찮아. 다음에 먹자.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no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T-H-E, the, nose, N-O-S-E, nose, on the nose. On the nose simply means that something is exactly right. It's often an exact amount of money or time. On the nose는 정확히라는 뜻입니다. 숫자나 돈에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on the nose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can't have breakfast with me because his client will be at his office at 7 o'clock on the nose. That means he will be there 7 o'clock on the dot. 본문에서 제이슨은 고객이 정확히 7시에 오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라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나 금액이 정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on the nose, on the nose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Peter's guess was on the nos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Peter의 추측은 정확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My estimate of the cost of the project was right on the nose 는 내가 그 계획에 관해 예상했던 비용은 아주 정확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On the nose.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Let's review. On the nose means that something is exactly right. On the nose. On the nos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미 D의 Broken Record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t stop humming.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최근 리비아군, 즉 LNA의 발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리비아군은 LNA 요원이기도 한 무스타파 부사이프 알 웨르팔리 소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그를 해임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군에 전면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것과 불법 살해 행위에 관련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리비아군 고위 지휘관인 알 웨르팔리는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2016년과 2017년 최소 7차례에 걸쳐 민간인 또는 부상장병 33명을 직접 처형하거나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 웨르팔리 소령은 전직 장성인 칼리파 하프타르의 추종자입니다. 칼리파 하프타르는 리비아의 장기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아래에서 장성을 지낸 인물입니다. 하프타르는 리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의 총수였으며 다른 군벌과의 3년에 걸친 쟁탈전 끝에 최근 벵가지를 재탈환했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을 대상으로 하든 불법적인 살해 행위를 저질렀거나 명령했다면 그런 행위를 막지 않은 용의자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처벌돼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어느 소속이든 국제인권법과 국제구호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의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리비아의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신뢰할 만한 통합된 보안군이 있다는 것은 리비아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 정부는 국민 화합 정부를 지원한다는 점 또한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비아인들이 주도하는 정치 대화를 위해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의 새로운 특별대표 가산 살라메시의 임명을 환영하며 리비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을 지원할 것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